1장 1절에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사변적인 철학체계나 또는 주술적인 그런 신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걸작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잘 아는 대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라는 그 의미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 좋게 천당 가는 비밀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 안에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영성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묘한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짓인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지고의 모습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교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음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영성이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골이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500년 전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는 즉 로만 캐톨릭의 그 암흑기에 그 면죄부를 사고팔고 하면서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기독교를 이방 종교처럼 만들어버렸던 거기서 다시 기독교의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운동은 바로 그 레포메이션의 서곡이었다는 것. 우리의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의 그 기초에 그리스도를 담는 일이 있다는 것. 선교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요한 사도가 이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주제 요한복음의 맨 끝에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지상명령으로 끝나지만 특별히 요한사도는 그 지상명령의 그 본질을 그리스도라는 역할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선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선교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도움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앵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쓴뿌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됐거든. 네 도움 필요 없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교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선교죠. 보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쳐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 이 교회 오니까 젊은 분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는 일에 참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됐다! 하고 탁 때리는 그것은 사랑이 없는 이야기죠. 그 아이를 참여시키잖아요. 그 아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안마해 드릴까요? 세 살짜리가. 됐거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한번 안마해봐. 아 시원해. 왜 이러는 걸까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죠. 서로 스킨십을 즐기는, 서로 터치하고 서로 교감하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바리새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선교도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서둘러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선교 동원가지만 고그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모범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봐라. Likewise, I'm sending you. 일단 나가서 뭘 저지르자.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나이키형의 인도죠. Just do it. 성령은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고 자기를 성찰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산전수전 겪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다음에도 코가 쭉 빠져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라는 화두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복음서의 맨 끝으로 가는 습관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복음서의 맨 앞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저는 1장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니까.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지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성, 하나님의 계시, 이 방대한 계시의 전모가 결국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기독론적 계시, 조금 어려운 한자 말을 쓰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은 없는 것이죠. 기독론적.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다섯 가지의 오직을 외쳤는데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오직이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히브리서 1장은 말하죠. 옛적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로 계시해 오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다양한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을 동원하면서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종결이 뭐냐면 마침내 이 모든 일의 끝에 에스카톤, 맨 끝에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느니라. 계시가 종결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것처럼 얼마 전에 세상 떠난 문선명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실패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하신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finally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느니라 period.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또 다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일이고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의 끝은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선교라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었고 교회론적으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일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일이다. 교회 액티비티가 아니고 교회 아이덴티티가 선교다. 여러분이 여름에 한 주씩 어디 갔다 오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향해서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Holy Universal Church의 그 완성을 향해서 교회가 교회됨이다. 선교라는 것은 그런 선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본문은 특별히 그 기독론적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진리,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히라베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그 온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로 이해했던 그 로고스라는 그 개념을 차입해서 철학에서 추구한 그 최초 원인, 그렇죠. 우리는 다 철학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철학자들이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엄마 아빠에게서.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을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면 그 가장 원초에는 무엇이셨을까? 그게 철학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보다 더 태초죠. 이 물질 세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 이전의 태초, 원초적인 가장 최초 원인에 로고스가 계셨다. 진리가 계셨다. 참 빛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리스도가 계셨다. 피조물이 아니신 창조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어 웨이가 아니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희가 예수를 진리라고 믿는 것은 내가 딴지 걸지 않겠지만 나한테도 그걸 주장하지 말아라. 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압박하는 논리죠. 톨레랑스, 톨러런스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귀결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주신 종교이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해답이 없죠.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옆자리에 앉습니다. 뭐 짧은 비행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번처럼 열몇 시간씩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 작년에 저는 제가 기록을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45시간이 기록이 있는데 작년에 60시간을 넘는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7번 갈아타면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열몇 시간을 같이 탈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않고 지내는 거 참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열몇 시간을 같이 가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자마자 자기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이거 꼽고 쫙 들어가 버리는 오프라인 펠로우십이 없는 시대. 온라인이 우리를 망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터득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5분 이내에 대화하지 않으면 15시간 동안 대화 안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5분 이내 노력을 합니다. 저도 대화가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다 성가시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다 고독이 있고 의미 있게 커넥트되고 싶어하는, 사이버 세계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플래시 앤 블러드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것은 없어요. 플래시 앤 블러드가 없으면 그거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런 수도 커뮤니티죠. 그거는 버추얼 커뮤니티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성가시하던 사람이 점점 진지하게 대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치게 고독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오히려 전도하기 좋은 시절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세계화와 도시화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죠. 모든 자연 공동체를 해체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죠.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슈퍼스톰 샌디가 오니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공격이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제 옆에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앉았습니다. 서양 사람인데 이 유럽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영어 이상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하지만 그 기독교의 독선에 대해서, I am the way,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I am the truth. 어 truth가 아니고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죠. 어떻게 강렬하게 저를 몰아붙이는데 제가 듣다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학자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당신의 로직에 문제가 많냐고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제가 말이 없다가 탁 붙이니까 이 양반아, 이 세상에는 답이 여러 개 있는 문제도 있고 답이 하나만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고 여기서 올랜도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여자가 최소한 35억인데 35억 중에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내가 좁은 사람이냐? 여기서 마음이 좁아. 왜 아내가 하나만 있다고 그래? 그렇게 넌 그렇게 말할래 나한테? 내가 그랬어. 이 세상에는 여러 개의 답이 있는 이슈도 있고 답이 하나만 있는 이슈도 있는 거다. 당신이 과학자니까 내가 묻겠다. 1 더하기 1은 2 아니냐? 그러면 내가 좁은 거냐? 마음이 좁게 왜 2만 답이라고 그러냐? 1.9도 답이라고 2.1도 답이라고 하지.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해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은 톨러런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런 파격적인 어떠한 종교의 달인이 이런 해법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파격 외에 감히 어떤 다른 해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거기에 필정하는 다른 다답, 다양한 답들이 가능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뭐가 더 논리적인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빛이었다. 그는 창조자였다. 우리가 당면한 이 죄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이 나서시는 수밖에 없다. 죄의 심각성이죠. 여러분이 선행을 쌓아서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죄를 너무나 가볍게 보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 타락의 심각성에 대한 무식함이죠. 말씀이란 말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말씀.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말씀을 값싼 것으로 만든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선적인 잘못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을 값싸게 만든 거예요. 말은 값싼 게 아닌데 말을 값싸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을 껍질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원래 말은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탁월한 인간이 갖고 있는 즉 다른 피조물이 특별히 짐승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의 퀄리티가 언어입니다.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소리가 있죠. 짐승도 소리를 가지고 제스처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커뮤니케이션은 닫혀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에요. Closed.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아있는 인간의 capacity가 언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그냥 흉내내면서 배우지만 그러나 한 살만 먹으면 요즘 애들은 징그럽게 빨리 영악해지죠. 나는 너무 영악해서 요즘 싫더라고. 어떤 면에서 애들이 너무 똑똑해. 두 살만 먹어도 징그럽게 말을 잘한다. 저는 어버버버 했는데 두 살째 제 열등감일까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창조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가 피조 창조함을 받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다양한 생각들을 추상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생각들을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생성해내는 더 이상 이미테이션이 아니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동물에는 없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실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의 평가절하가 됐다면 우리가 말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인격의 무게를 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쟁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건하는 일들,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경박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는 것이 과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전도 행위일까요? 아브라카다브랍니까?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을 뱉으면 되는 거예요? 소통을 아예 포기해버린 기독교, 무례한 종교로 가는 것은 가장 로고스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I give my word. 당신은 어떻게 믿어? I give my word. 참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실어내지 않는다면,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 우리는 참빛이 아니고,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빛 자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리플렉트하도록 돼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이 실려있는 하나님께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니까, 민수기 23장은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뱉어놓으신 말씀을 주워 담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이시니까, 로고스는 진리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는 이 시대에 복음은 가장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은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이 불가능하신 분이죠. 그것은 무능력의 개념이 아니고 무존재의 개념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이 불가능하신 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중심이에요. 그래, 그게. 야고보서가 지금 윤리도덕 덕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게 어떻게 복음의 차별화를 드러내고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말로가 아니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선포만 하면 되는, 요즘 선포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교회가 선포하면 됩니까? 그래서 막 가서 선포하고 절간에 가서 선포하고, 그것은 대단히 선포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술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카다브라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만일 주님도 선포만 하면 됐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라우드스피커로 말씀하시면 됐어요. 예?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가? 가? 이러면서 제 1월 리. 근데 하나님이 그 로고스가 플래시 앤 블러드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할 때 증인이라는 것은 말쟁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복음이 땅에 짓밟힘을 받고 있을까요? 선교라는 행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것이죠. 종교 행위에, 증거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증인 됨에 초점을 맞추. 참으로 진실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중요하죠. 속속들이 복음에 솔드아웃 되어 있는 증인들, 심지어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체할 수 없이 스며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춰도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그 빛의 힘, 산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샌디 피해자들 좀 도와주려고 기자들 다 불러서 사진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몰래 몰래 해도 드러나는 그 빛과 소금, 그들이 말하면 세상이 듣죠. 말을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방 가운데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요, 참으로 진실된 인테그리티를 가진 증인들이 되시오. 그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버려서 이제는 상황을 초월한 참 가진 자의 여유라고 볼 수 있죠. 빌립보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지금 감옥에서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버린 걸까요? 네?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상황을 초월한, 세상에게 그걸 보여줘야 된다. 야고보서의 핵심이고 역시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한 베드로서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그 인테그리티 때문에 세상이 도무지 기이하게 여기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라. 그게 전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이 보여주신 역할 모범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이유죠. 예,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미안한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의 목적이 여기서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밤의 한 경점 같은 모세, 이 시편 90편에 가면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 지금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삶이 밤에 한 경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동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지금 제가 한 달 좀 넘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13번째라고 제가 이번에 그 출장에서 밤에 자다가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이제 밤에 한 번씩 깹니다. 잠이 깨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요. 참 한 번 가줘야 되거든요. 아직 그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밤에 잠에 취해가지고 고민하죠. 더 자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결국 집니다. 더 자고 싶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때 시작됩니다.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저는 또 험한 데서도 많이 잡니다. 뭐 이렇게 그 배낭족들이 다니는 호스텔도 저는 많이 가니까 그때는 한층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화장실이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어딘지를 알아야 근데 뭐 잠이 덜 깨가지고 좀 디스오리엔트가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할 수 없이 불을 켜면 그때 장면이 들어오면서 아 내가 지금 개인습에 와 있구나 느끼는 거죠. 불을 켜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한 1분? 밤에 한 경점 같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 1분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여기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왜 기도하세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던 드림 하우스를 갖게 됐어요. So 밤에 자다가 깼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저를 좋은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제 신분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좋은 방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봐야 1분이야. 그 뭐 잠 깼는데 그게 5스타 호텔이건 유스 호스텔이건 저는 가끔 그 공항에서 자거든요. 공항의 그 의자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1분이 5스타 호텔에서 1분하고 공항에서 자다 깨서 1분하고 뭔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필요에 관한 그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간증을 많이 하죠. 우리 생각하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비참해지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터니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이 잠깐 있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 됐든지 그게 크리스천의 월드뷰가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든지 멈추고 무슨 저쪽 정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저처럼 전임선교를 하든 아니면 여기 게인스빌 UF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의 증인으로 살든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잠시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게 없다면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비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학위가 안 돼서 비참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밤의 한 경점 같은 삶이 도대체 왜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질문도 하지 않고 사는 하루하루를 그냥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다면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을 낭비하는 게 두려운 일이다. 우리 삶의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어떤 증인이 되는가를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로고스가 영원한 진리가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전파된 게 아니고 살과 피를 입힌 즉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악담이 아니라 저는 주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고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타협하면 잘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복음적인 가치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팔자고 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게 다 망한 사람들이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라고 그랬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인테그리티, 주님의 그 증거의 권위는 증인으로서의 주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말을 얼만큼 잘하느냐, 얼만큼 조리 있게, 물론 그것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에, 여러분이 그 증언하는 그 말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실리는, 우리가 거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금자씨가 너나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이기도 하죠. The medium is the message.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인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일반 세큘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The medium is the message 이미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미디엄이죠. 세례요한이 참 빛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세례요한을 보고 그 빛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 웨일스 부흥을 주도했던 그래서 그 영국과 미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많은 그 부흥 사역을 했던 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복음서가 다섯 개 있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크리스천. 문제는 세상은 그 처음 네 개 복음서는 보지 못한다고. 마지막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로고스가 들려줘야 할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 들려줘야 되죠. 그러나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는데 그 로고스를 우리가 보니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이 여러분을 봐야 합니다. 복음은 들려줘야 해요.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보기 전에는 세상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구현하도록 우리가 참빛이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참빛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반사해야 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회복의 과정을 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말을 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떠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authentic witness로 다시 서는 일이 해야 할 일이죠. 로잔 운동은 바로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복음을 분리한 것에 대한 말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고 식상한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덜 미운데
말을 번지르르게 하면 참 밉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그분을 만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 세상에게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실어서 참으로 진실하게 증인이 되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윤리도덕 덕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세상은 눈이 멀어서 듣기만 하는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열리는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넘어가고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 양치기 소년처럼 번지르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말쟁이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셨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구현되는,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빨려 들어오는, 기이하게 여기고 도대체 저 사람은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렇게 핍박받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저주해도 이해할 만한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구현되고 녹아내리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세상이 저들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저들을 참으로 구별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빨려 들어오는 그러한 복음의 올바른 위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과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차피 잠시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이 허탄한 가치를 향해서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단 하루를 더 살아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게인스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명칭에 어울리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기독 공동체로 이 지역과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의 광명한 빛을 확산하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로 주께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